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지 않고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나누는 동안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키워드는 stop, yes, no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동안 세 가지 키워드가 자막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세 가지 키워드를 보시면서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9장으로 구성된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쓴 선지서인데요. 선지서의 일반적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그리고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9장까지는, 아모스는 9장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더 내용이 크죠. 그래서 그거를 대선지서라고 말하고 이 뒤에 있는 작은 선지서들을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스가랴, 에스라, 미가, 나훔, 하박국 등이 다 이런 선지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한 아모스도 동일하게 선지서로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아모스가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주어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한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모스는 오늘 이 본문에도 이렇게 짧게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아모스 1장 1절에도 자기 자신을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은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그냥 목자고 그 다음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늘 뽕나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디 열매를 맺는 그런 뽕나무는 아닙니다.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마치 들의 개복숭아 또 돌배나무처럼 무화과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열매가 떫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나무를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는 표현은 그러면 돌무화과를 재배하는 자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떫은 감에 침을 놓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돌무화과 나무 열매에 상처를 내어 단맛을 돋우게 하고 그 열매가 익으면 그것을 거두는 자라는 뜻입니다. 뽕나무 열매를 재배하는 자라는 뜻은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열매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그것을 숙성시켜 단맛이 나면 그것을 거두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모스는 다른 선지서를 기록한 레위 가문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스가랴, 에스라, 예레미야, 이사야라는 사람들은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뒤에 이름이 다 야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모스는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진자라는 뜻이에요.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말이 권위가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타인을 설득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더구나 아모스는 존경받는 자가 아니기에 자기의 경고에 말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는 남쪽에 사는데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두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만일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말씀을 선포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신분, 권력의 유무, 빈부, 귀천과 관계없이 한 사람을 지목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모스예요. 메신저는, 그럴 때 메신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를 전한 북왕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북왕국은 못된 나라, 남왕국은 그래도 괜찮은 나라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진 2년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이 북왕국 여로보암 왕의 통치 41년 동안은요, 마치 고구려 시대 장수왕이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때는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외교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황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경제적 풍요를 허락한다고 믿으며 그것을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예배하지 마라. 너희의 예배가 역겹다 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며 공의가 사라진 곳에서 너희가 드리는 종교적 행사와 예배, 제사, 절기는 내가 기뻐하지 않아.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배하는 너희의 예배가 역겹다. 내 노래소리를 그쳐라. 내 비파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라. 예배와 찬양을 멈춰라 라고 아모스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선포하는 메시지는 주로 이렇게 죄에서 돌이키라,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려라, 불의를 여전히 행하며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라는 그렇게 멈추라는 선포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멈춰라,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뿐만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멈춰라. 야곱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어디 있느냐. 그만 거기서 돌이켜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모스에게 들었을 때 그 멈춤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멈추라는 경고에 대해 백성이나 민족이나 가정이나 개인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예스, 예, 멈추겠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데요? 듣기 싫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불쾌함을 표현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먼저 선지자의 경고에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관계가 드러날까봐 왕의 권력으로 의도적으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이 예정된 전쟁터로 내보내 전사하게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야, 전사했으니까 국가 영웅으로 연금 줄게. 그러니까 너 이렇게 와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바세바를 데리고 와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왕의 나라에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유한 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자가 애지중지하는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대접했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듣자 다윗왕은 노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바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스톱, 멈췄습니다. 나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다윗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멈춰섰고 그는 죄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노라고 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과 아마샤 제사장의 반응은 노였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경제는 이렇게 번영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정치는 안정되었는데 뭐가 문제야? 외교적으로도 안정적인데 뭐가 문제야? 아모스, 너는 목동이잖아. 너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잖아. 내가 뭔데 그러니? 너는 내 나라로 돌아가. 내 나라로 돌아가 예배, 거기서 예배나 드려. 더 이상 우리 베델 이곳에서, 이곳 성전에서 더 이상 선포하지 마라. 너는 이름 없는 목자가 아니야? 내게 어떤 권위가 있는데? 다시는 베델에서 떠들지 마. 내가 무슨 권리로 이곳에서 떠들어? 너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잖아. 우리 법에 어긋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노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결과 역사적으로 그렇게 번영했던 여로보암 왕의 치세는 곧 망했습니다. 30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노의 결과입니다. 나단은 왕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자신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 스스로에게 나올 권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노했습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 삶이 힘겨울 때, 궁핍해졌을 때, 낙심이 클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평안을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권위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를 버티고 1년을 견디고 어려움을 마주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오늘 같은 말씀은 성가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자꾸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들어와서 내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거나 모른 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거스르며 불쾌하기도 합니다. 마치 뽕나무를 재배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불편하기도 합니다. 때로 사람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도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많은 소출을 얻은 후 그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처럼 독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구제를 행하는 것이 있어요. 구제를 행하는 법이 있어요. 내 삶의 몇 프로를 구제를 해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 쌓아두는 재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소출이 넉넉했지만 최소한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준비한 거 다 소용없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의 삶이 이러한 거야.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만 쌓아두는 자의 삶이 이러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노라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경고에 예스라고 반응한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뽕나무인 돌무가나무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여기 주일학교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알 텐데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기 아모스에 나오는 뽕나무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뽕나무가 같은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시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모든 세금 공무원이 그러하진 않았겠지만 삭개오는 가난한 이에게 정해진 세금 이상을 강제로 빼앗았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관행인데 그렇게 해야 나도 먹고 살잖아?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스스로 불의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스스로 불의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치 목자,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처럼 별 볼 일 없게 들리는 나사렛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식 랍비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좋은 신학교에 서티피케이트 졸업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아요. 그 사람 말하는 게 저 율법 학자들 같지 않대, 권위 있대, 능력 있대 라고 소문을 들었어요. 말에 권위가 있고 이정을 행한다는 소문에 많은 군중이 따르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셨을 때 공교롭게도 삭개오는 아모스에 나오는 그 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분에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시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원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그냥 올라가시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북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동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인생에 개입하시려고 직접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예수님 동네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고 여리고를 들려서 지나가셨어요.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말이죠. 선지자들이 경고한 것처럼 말씀을 주시려고 말이죠.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의 말씀에 예 라고 삭개오가 말합니다. 예,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강탈한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갚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잘못의 대가를 치를지 구체적으로 결심하며 많은 사람 앞에 약속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에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나는 돈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포즈 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주인을 바꾸고 있어요. 반응하고 있어요. 예스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나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결심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약속합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대한 예스라고 반응한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모스가 돌무화과 나무 열매에 상처를 내 단맛을 도두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게 한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삭개오의 인생에 말씀으로 상처를 생채기를 내셨고 도전하셨고 그리고 삭개오는 말씀의 도전에 예라고 응답하며 결국 공동체에 속하게 됐습니다. 주님께 돌려드릴 열매가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심장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알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다면 너 아니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해야 돼요 라고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저를 부르는 음성에 예스 하고 멈추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와 경고하는 메시지와 전하는 사람 그리고 메신저와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기보다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합니다.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를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잘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긋나는 삶을 살 때 마치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의 말처럼 내가 수용할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살펴본 성경의 사람들처럼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 의지로 결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선한 양심에 조용히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얘야, 거기서 멈출래? 얘야, 거기서 돌이킬래? 라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결국 상처 주는 말, 시기하는 말, 험담하는 말 하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얘야, 돌이킬래? 얘야, 멈출래?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미워하고 있는 분함이 가득한 우리에게 그냥 멈추면 안 되겠니? 내 분함이 너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할 거야. 자녀에게 실망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 기대에 차지 않는 자녀를 보며 실망하는 부모 된 나에게 너도 모자라잖아. 너도 완전하지 않잖아. 더 이상 자녀를 평가하지 말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미루고 있는 게으른 나에게 하나님이 멈춰라.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심각한 의존증에 빠져 어느새 그것을 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설래? 멈출래?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만나면 방법을 몰라 원망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녀된 내 자신에게 더 이상 원망하지 말자. 더 이상 부모님 미워하지 말자라고 여기서 멈추자, 돌이키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돌무화가 열매를 숙성시키기 위해 찌르는 칼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고 세상의 칼로 찔러 쪼갤 수 없는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 드러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어 당황케 하지만 그 말씀에 예스라고 반응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됩니다. 제가 우리 일상의 삶을 한번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결론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삶 어디에서 스탑, 멈추라 라고 하는지 살펴보시고 용기 있게 예스하며 멈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인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멈춰서는 것이 늦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는 것이라면 그것이 성도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감추고 싶은 그것을 찌르는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